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소 성벽을 헐고 아소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두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몽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리엘과 병장 마하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는 싸운 자라. 족장의 전수가 2,600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와 돌을 준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자주 있는 자녀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왕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야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한 구절을 같이 설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같은 구절 역대하 16장 9절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3주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직식이 있어서요. 주일 예배를 좀 짧게 드리고 한 1분 있다가 이어서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의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좀 짧게, 평소보다는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역대하 16장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예로 오늘은 우시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시아 인생을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시아가 잘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시아의 삶의 전반부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 잘 산 부분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시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 지역에 성을 세우고 다시는 블레셋이 대항할 수 없도록 이름을 크게 떨칠 정도로 전쟁에 승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도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전쟁에 크게 승리한 일이 우시아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읽으셨을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죠. 얼마나 많은 군 지휘관들이 생겼는지, 특수부대가 생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한 번의 승리보다 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전쟁을 걸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이긴 것보다 사실 이거는 더 큰 승리입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여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이 어떻게 얘기 나오냐면요. 15절에 그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재밌어서 한번 강조드리면 이때 우시아가 특별히 뭘 하면서 이런 압도적인 군사를 가졌습니까? 무기를 개발해서 압도적인 군사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활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인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뭐 예전을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성 위에 엄청나게 큰 석궁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성 위에 엄청나게 특별하게 생긴 투석기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석궁과 투석기가 성곽 위에 있으면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멀리에서부터 군사가 쳐들어와도 저 멀리에서부터 성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투석해서 돌이 날아가고 석궁에서 화살이 날아가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예루살렘 쪽 이 유다 땅에는 쳐들어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무기 개발에 뭐가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무기 개발에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압도적인 군사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시아 시대에 뭘 갖게 되죠? 재정적인 풍요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농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종대왕을 얘기하거나 어떤 성군을 얘기할 때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것만큼 백성들의 삶에 직접 관심이 있고 백성들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할지 직접 관심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농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왕좌에 앉아서 정치만 하는 존재, 전쟁이나 다른 나라의 외교를 주로 하는 존재가 고대사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이 뭐에 대한 관심이 갖는 거예요? 서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뭘 합니까? 저수지를 많이 파죠. 망대를 세우죠. 그래서 벌판에다가 망대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수지를 많이 쌓아서 이 사람들이 농경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망대와 저수지라는 국가 시스템을 세워주면요.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과 목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시대 우시아 시대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부국강병을 이루어낸 왕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그렇죠?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풍성. 이 세 가지를 받은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도 전쟁들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전쟁이 일단 입시부터 시작하고 이게 첫 번째 전쟁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지면은 내 인생이 크게, 이기면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그렇죠? 취업도 이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직장에 들어가서도 결정적인 전쟁의 지점들이란 게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일이 전쟁터이기도 하고요. 또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요즘엔 전쟁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막상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하지만 그게 사실 진짜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인생에서 이게 싸우면 큰일 나는 그 싸움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입시가 싸움이 돼버렸고 공부가 취업이 싸움이 돼버렸고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저 사람이 살거나 내가 살거나 하는 싸움이 돼버린 부분들이 있죠. 그럼 내 인생 일정한 싸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우시아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지는 싸움,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기지? 라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인 구절이죠.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안정적 상황에 진입하게 해주시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데는 안정적인 상황. 내가 그게 자산이 충분히 쌓여서인지, 내가 사회적인 위치를 잡아서인지, 혹은 개인의 역량이 탁월해져서인지, 이 석궁과 투석기는 개인의 역량을 상징하죠. 이 우시아라는 국가의 군사적인 역량이 탁월해져서 다른 사람이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역량이 탁월해지면 사실 내가 그것을 싸움이라고 인지하지 않죠. 내가 일정 이상으로 탁월해지면 그냥 삶이 그냥 기회이고 내가 해나가는 것이고 이런 지점에 도달하죠. 내가 가정적으로 내가 역량이 탁월하면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할 역량이 탁월하면 육아가 전쟁이 아니게 되는 거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일을 풀어갈 능력이 탁월하면 내가 사회생활이 전쟁이 아니게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해나갈 역량이 탁월하면 내 사업이 전쟁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역량을 펼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우시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량과 어떤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부분들을 알아서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지 않는 안정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시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사를 좋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석궁을 만들어 놓고 쓸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쓰면 안 되죠. 일상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농사잖아요. 일상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목축이잖아요. 근데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죠. 현대사회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것에 좋은 결과를 만나가는 것, 이것이 우시아가 누린 세 번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누렸던 것들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미 터지고 있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사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전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상황을 주시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그것에 좋은 결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시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정점을 우시아는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럼 우시아는 어떻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우시아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읽은 첫 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랑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블레셋이랑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 함께하여 주셔서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저수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농사를 잘하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저수지가 잘 만들어주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석궁이란 걸 만들어보고 싶은데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 제가 투석기란 걸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이 안 풀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좀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풀리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영역 영역에 하나님을 찾고 갈 때 하나님 그 영역 영역에 함께 하셔서 그 영역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시아 인생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에서 평가하기에 성경의 많은 다른 역대기를 사금을 시간 쭉 하셨던 분들의 성경에서 왕들에게 제일 중요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왕과 선한 왕, 아주 선하진 않아도 이 사람이 웬만하다 싶으면 그래도 좋은 축에 속하는 왕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그러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여호와에게 정직하게 했다가 왕들의 기본 평가입니다. 근데 우시아에 대한 평가는 뭔지 아세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찾을 동안은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깁니다. 다른 왕들보다. 앞뒤에 끌어대는 뭐 다른 인물과 맥락을 빼고 문장을 단순화시키면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건 다른 왕들과 같은데 다른 왕들과 다른 우시아의 특징 하나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 때나 석궁을 만들 때나 투석기를 만들 때나. 그렇죠?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되게 편안하게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다른 시기에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다가도 멈칫거렸어요. 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듣고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는 내가 소원을 물어본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라고 이 설교를 귀에 듣기 좋은 사탕 같은 설교라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잠깐 전한 다음에 뒷부분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구구절절 되게 길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그 설교를 했죠. 3주 전에. 그렇죠? 소원과 소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은 30%가 크게 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은 10%도 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과 욕망이 다르고 하나님과 계획이 다른데 내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행하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건 전제가 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악한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하는 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데 근데 자꾸 선악의 영역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니 내가 웬만큼 선하게 살면 하나님과 회개할 게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영역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웬만큼 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에서, 투석기를 만드는 부분에서, 석궁을 만드는 부분에서, 저수지를 쌓는 부분에서, 망대를 세우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해나가니까 서걱거리고 잘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래요? 우시아가 그렇게 축복받았다고요? 그럼 나도 이 위기를 넘어가고 싶어요. 나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안정적인 정도의 재정과 능력을 갖고 싶어요. 나도 내가 재미있어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요. 우시아의 축복 나도 주세요. 이런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내가 이런 두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던 걸 풀고 내 삶의 일반적인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교제해 갈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저수지를 쌓을 때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여러분 저수지 만들 때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직장생활을 더 잘하려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내가 자산운용을 더 잘하려면 내가 이런 부분을 노력해야겠다. 내 역량을 개발해야겠어. 내가 여기다 투자해야겠어. 이게 저수지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과 조금 더 잘 싸워 나가려면 내 투쟁심과 내 능력치가 벗어나야겠는데, 내 전투력이 늘어가야겠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좀,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석궁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한, 나쁘지 않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할 얘기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그냥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샘플링하게 되고, 그건 세상의 가치관과 그게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영혼 구원은 기도하고 저수지는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유월절과 안식일에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저기서 내가 석궁 만드는 건, 이거 사람 죽이는 거 만드는 건데 이거 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초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전쟁의 승리와 여러분들의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결과가 나오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형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이 구절, 오늘 했던 구절.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동안 이 두 구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 번째 구절을 먼저 강조합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좋은 단어죠.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에 대한 반발로 형통을 얘기하면 나쁜 단어처럼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그 죄된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에서 형통을 얘기해. 여기 기복주의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축복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가 보다. 아니야. 난 더 고급스러운 기독교를 믿는 거야. 난 내면의 변화 이런 것만 생각해. 여러분 그것도 절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내면의 진정한 변화 없이 삶에서 도움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내면의 변화만 얘기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함께 하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 아무데나 형통을 갖다 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형통이라는 단어를 창고에 처박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걸 경험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을 초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부리지는 말고 하나님 무조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형통하게 하신지 알게요. 그렇게는 안 되죠.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누가 위고 누가 아래입니까?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팀원입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하나님께 그 문제에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하지만 분명히 그것들을 풀어가실 거예요. 그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꼭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사실 훨씬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배가 한 번 더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 돼. 두 번째 결론.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제일 강조하죠.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스리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 두 번째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십니까? 내가 일상을 딱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 능력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십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만 살고 있다고 느끼면요, 여러분 아주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방향성만 배우고 그 방향성대로 진리의 방향대로 내 능력으로 한다. 그건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선하시는 하나님은 알지만 무슨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함께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일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뭘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잠잠히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이 실타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쳤을 때 마음도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문제에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렸을 때 쏙 건져도 주시고 그리고 아 이게 내가 하긴 했지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 싶게 뭔가 나를 탁월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맞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능력이었으면 여기까지 못 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형통과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 나가고 있는 일상적인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육아에,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고민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조명하시는 그 조명하심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역을 만들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3주간 같은 설교를 합니다. 본문은 바뀌지만 재방송을 듣는 것처럼 익숙하시고 조금은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즐겁게 설교를 듣고 가는 것보다 요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해순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형통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내 일상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일상적인 부분들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그 부분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교육의 문제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저수지를 팔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석공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성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 삶의 형통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삶의 형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불안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 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옆에서 봐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나보다 더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라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달라고 중보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무의 숨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형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없이 혼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갈 때, 저희가 저수지를 만들 때, 저희가 망대를 세울 때, 저희가 목축을 할 때, 저희가 전쟁에 나갈 때, 저희가 석궁을 만들고 투석기를 만들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아 형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 형통케 하시는 그네가 있는 것처럼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의 숨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주님의 주님을 찾을 때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이어서 1분